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오니 저희가 늘 주인으로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내면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저한 자 입술과 든 자 심령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의미에 작은 한 걸음이 떼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길 소원하오며 다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1절로 24절 말씀까지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 5장 1절로 24절 말씀. 강의 설교할 때는 본문들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읽으실 때 좀 꼼꼼하게 읽으셔야 들으실 때 좀 편하실 거예요.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절 한 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을 교독하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포도원이 있음이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이렇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드랄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금지를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히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 돼.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서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한도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에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던져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좀 더 활기차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에 함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지 왔네요.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오늘 5장 말씀부터 시작, 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자주 포도나무에 우리를 비유하는 거 아십니까? 신약에서도 그런 게 나오죠. 그리고 구약에서 포도나무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를 많이 쓸까요?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밭 보신 적 있으세요? 포도나무는요, 굉장히 예민하고 손이 많이 가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과나무 같은 것들은 심어놓으면 어떻게 하죠? 나무가 자기 힘으로 곱게 뿌리, 줄기, 기둥을 세우면서 자라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에 맞게 그 열매를 맺어주고요. 그러니까는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가수원을 하면요, 병충해에 입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 그리고 뭐 태풍 같은 거에 조심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과수원을 운영하는 것이지 사실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죠. 근데 포도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포도원을 하려면 일단 일조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와이너리 뭐 이런 데 보시면 언덕배기에 쫙 이렇게 햇살 잘 드는 언덕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초토화 시켜놓고 포도만 심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조량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나무가 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를 기경을 해서 거기다가 다 뭘 만드는 거예요? 포도만 쫙 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포도나무가 굳게 가지를 뽑으면서 위로 뽑아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죠?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는요, 막대기를 대주고 지지대 기둥을 세워줘야 그 지지대 기둥이 의지해서 이렇게 자라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포도 열매를 맺는 거에 있어서 가지치기를 굉장히 잘 해줘야 양분을 정확하게 자기 포도송이에 공급해서 제대로 된 포도를 맺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가 여러 가지 산만하게 자라나면 굉장히 작은 알,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알을 산만하게 맺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제대로 포도가 열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지지대를 세워주는 거에도 손이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조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도송이가 실제 열매를 맺으면 잎사귀가 그걸 가리지 않도록 포도송이 근처 잎사귀도 좀 따줘야 되는 거예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농사 중에 하나죠. 그게 예민한 작물 중에 하나고, 다른 편으로는 자기 힘으로 자립적으로 잘 못 사는 작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포도 같은 경우에는 누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경작하는 경우와 포도원을 만들어 경작하지 않은 들포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숲속을 걸어가다가 사과나무가 있어요. 숲속 한가운데. 그래서 사과가 열린 걸 따먹어요. 그걸 맛있을 확률이 꽤 있어요. 알이 클 확률은 낮아요. 사과나무도. 근데 그게 맛있을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들포도는 어때요? 들포도는 그냥 놔두면 위로 자라질 못해요. 그렇죠? 바닥으로 퍼진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또 뭐가 있어요? 주변에 수풀들이 우거져 있으니까 제대로 햇살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햇살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양분이 정확하게 공급되지도 않아요. 본인 잎사귀가 본인 열매를 가리우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들포도는 여우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솝무화에도 여우가 이렇게 막 따먹으려고 뛰는 느낌들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생동물들이 바닥에 널려져 있는 들포도를 많이 먹어요. 그렇죠? 이게 높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의 열매의 비율을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포도는요, 손을 대고 손을 안 댄 게 티가 많이 나는 작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포도는 어떻게 됐어요? 손을 안 댄 들포도는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고, 사람 먹을 만한 포도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근데 손을 대면요, 이게 극상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표현하시기에 내가 거기에 포도원을 지었죠.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망대를 세웠고 술투를 팠고 포도 맺기를 바랬다고 표현하시죠. 그렇죠? 그럼 뭘 만든 거예요? 완전 포도원을 만든 거죠. 땅을 갈아엎고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세워서 동물이 못 들어오게 막고, 그것들을 뒤에 보면 내가 다시 한번 가지치기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표현하면서 그 가지들을 다듬고, 그렇죠? 땅과 햇살들을 분배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가 맺혔다고 하는 거예요?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이죠. 그렇죠? 포도라고 하는 건 손을 대면 풍성하게 되고 손을 안 대면 이상하게 될 수 있는 작물인데, 이 포도는 손을 댔는데 어떻게 됐다? 손을 댔는데 분명히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밭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들포도처럼 맺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 얘기를 하는 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의미를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게 들포도처럼 됐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이 들포도처럼 된 게 유다고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만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분명히 개입하시고 가르치시고 뭔가를 하셨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들포도처럼. 유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시켜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시조, 뿌리,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의 정체성 자체를 그리스도 정체성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죠. 자기 땅이 아닌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계획으로 주셔서 거기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처지와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꿈과 비전도 주셨죠. 여기서 네가 어떠한 대한국가를 세워야 된다라는 기준과 가르침과 방식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때에 맞게 사람들을 세우셨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용사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특별히 누굴 세우셨어요? 다윗을 세우셨죠. 다윗왕을 세우셔서 그 다윗왕이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추구하는 시온의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꿈꾸는 꿈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그 꿈을 같이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성전을 세우는 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다른 나라랑 태생이 다르고요, 성장 과정이 다르고요, 삶의 틀이 다른 나라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겠어요? 다른 나라나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다른 나라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건가라고 이제 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화했을진저라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세 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랑 똑같이 되었는가? 성경에서 표현하기에 그들 가운데 정의를 바랬더니 포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화했을진저는 뭐예요?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어지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을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했을진저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나라랑 똑같아졌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연결해서 짓고 전토에 전토를 연결하여 세상에서 혼자 살려고 한다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 계획이 뭐예요? 나와 내 삶의 현장의 확장. 다른 표현으로 나와 성공이 인생의 유일한 로드맵인 사람이죠. 그렇죠? 집을 늘리는 게 인생의 계획이에요. 집에 집을 연결해서 짓는 거. 내 사업체를 늘리는 게 인생의 기획이에요. 전토와 전토를 연결하는 거. 어느 정도로? 다른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는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높이 올라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많이 갖고 내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방법이고 내가 이런 식으로 높이 올라가는 게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방법이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세상과 타인에게 유익하지 않고 그건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많이 갖는 게 이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일반인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경험한 이들이 마치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양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욕망을 향한 삶의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욕망을 추구하는 열정. 난 뭘 이루고 싶어. 난 뭘 해내고 싶어. 내가 그렇게 원하는 바야. 난 그걸 해낼 거야. 그래서 난 열심히 살아야 돼. 난 그걸 바라보는 거야. 난 그걸 위해 달려가는 거야. 이게 삶에 대한 열정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인생의 계획이 집을 늘리는 것이고 인생이 늘리는 사업을 늘리는 것이고 왜? 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것을 갖고 싶고 내가 그것을 이루고 싶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화했을진저로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연회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에서는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침에 독주를 먹고 저녁에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술 많이 먹는 알코올 중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취해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연회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파티 중독자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 사람에게 삶은 뭐예요? 삶은요? 즐기고 누리는 것인 사람들이에요.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는 생각들이 삶을 즐기고 누리는 것들에 대한 거. 내가 무엇을 즐길지 요즘에 내가 연애가 재미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즐거운 게 내 인생에 그게 되는 거고, 연애는 요즘에 시들한데 내가 요즘에 취미생활이 재미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취미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들을 누리는 게 내 여유가, 내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내가 요즘에 가정을 새로 꾸려서 가정이 화목하고 재밌으면 내가 가정생활을 하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기쁨이 되고 거기에 신경 쓰는 거. 내가 요즘에 무슨 취미에 꽂혀 있으면 내가 그 취미 하나에 아 언제 이걸 놀러 갈까, 언제 이걸 할 수 있을까, 언제 여행 갈 수 있을까, 언제 뭘 할 수 있을까, 그거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하는 거에 하루를 쓰는 거. 내가 소유하는 거에 꽂혀 있으면 내 소유하는 거에 내 즐거움이라면 아 내가 이걸 소유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쓰는데 하루를 쓰는 거. 여행에 꽂혀 있다면 주말에 갈 여행을 하면서 일주일을 참는 것이고요. 관계에 꽂혀 있다면 언제 만날 그 사람을 기다리며 나머지 시간들을 참는 것이고요. 이렇게 내가 누리는 삶, 내가 즐거운 삶에 집중해 있는 게 두 번째 화했을 진자라고 얘기하죠. 왜요? 이 사람들은 뭘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요. 1번이랑 2번이랑 액센트 차이가 미묘하게 나는 거 아시겠죠? 2번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에서 기쁘게 반응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곧 잊어버려요. 왜요? 나는 주로 뭘 생각하면서 사니까. 나는 주로 내 인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캐릭터의 화해실 진짜입니다. 히터 좀 끌까요? 내가 가습기가 안 나오면 목이 안 좋아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둘이 사이는 좀 안 좋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뭔가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요, 인생은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둘 사이에 안 좋아요.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저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서 뭐해? 저렇게 피곤하게 일해서 뭐해?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서 뭐해? 그렇게 피곤하게 열정적으로 힘들게 살아서 뭐 그거 어쩌고, 아 그렇게 한평생 세워서 50, 60대 그거 얻어서 뭐해? 그냥 오늘을 즐겁게 살고 오늘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쪽은 저렇게 인생을 낭비해? 이 젊을 때를 저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지금 열정적으로 살아야지,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기회가 있을 때 이루어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둘 사이에 엄청난 가치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둘 다 뭐예요? 지가 원하는 걸 이루고 지가 원하는 걸 누리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이 부분에서 제일 뭐라고 하죠? 세 번째 뭐가 화 있을 진저예요? 18절, 19절에 가면 18절, 20절에 가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끊은 자들은 화했을 진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비유적에서 잘 안 와닿아요. 그렇죠? 무슨 줄로 죄악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구체적인 모양들을 20절에 설명하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흥암을 삼는 자들이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 진저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했을 진자로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번, 2번인데 그게 맞는 것처럼 합리화하는 사람들에게 화했을 진자로 특별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1번, 2번을 하면서도 사람이 바른 기준과 가치관을 쓰잖아요. 그럼 자기 문제라는 걸 인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3번에 굉장히 많이 화를 내요. 특별히 종교인들이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많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욕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왜곡된 레위인들과 기독교 집단, 그러니까 선지자 집단들을 굉장히 욕하는 거고요. 왜요? 종교나 가치관이 바로 살아있으면 1번, 2번 했을 때 그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3번이 그걸 합리화해주는 패턴으로 가버리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과 자기 삶을 그냥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뭐예요? 자기 논리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개선의 여지가 없게 돼요.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3번을 특별하게 더 뭐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사람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이 사람이 현대사회여서 뭐 사업을 크게 하고 문화예술에서 성공하고 뭐 내가 뭐 기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든가, 옛날에는 그냥 논 좀 더 늘려서 대농이 되던가, 요 그 뭐야 대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패턴은 똑같단 말이에요. 현대사회에서는 뭐 해외여행 다니고 뭐 좋은 물건 쓰고 내가 여유로운 삶을 하고 뭐 생활 패턴이 좋고 그리고 깨끗한 집에 살고 뭐 이런 거였고, 옛날에는 이제 놀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술 먹고 파티하는 것밖에 놀 게 별로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였고, 그 메소드가 좀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사람은 일반 상태에 놓으면 자기 자신이 이루고 싶은 거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이 누리고 싶은 거에 집중하죠. 그래서 제일 평범한 애들은 어떤 애들인 줄 알아요? 막 이걸 이루고 싶어. 이걸 이루고 싶다? 근데 열심히 하는 건 싫어. 피곤하잖아. 그래서 이걸 이루고 싶은데 오늘은 누리고 싶어. 그래서 오늘은 누리는데 인생은 이루는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제일 평범한, 태어나자마자 아무도 손대지 않는 진짜 오리지널 들포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순수한 들포도. 이 상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뭐가 와요? 이 상태가 되면 내면은 황폐하죠. 왜요? 얘네들한테 뭔가 가치관이라는 게 남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생활은 만족스럽지 않고 그렇게 사는 애치고 누릴 만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생활은 만족스럽지 않고 그리고 자존감은 낮고 삶은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 패턴이 찾아오죠. 근데 이러면서도 뭘 써요? 이 비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에 들어갑니까? 합리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현대 철학에 많은 현대 사회에 많은 합리화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무슨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낀다. 꽃이 죽어가는 게 소중하고 안타깝고 살아있는 것보다 아니 영원한 것보다 소멸되는 것이 아름답고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한테 어떻게 적용되는 줄 알아요? 꽃이 죽어가는 게 안타까워요?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지가 죽어가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괜찮아. 얘가 죽어서 안타까워도요 지금 그걸 돌볼 여유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죽어가잖아.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요 뭘 만드냐면 조급증을 만듭니다. 20대 대학생활이 나름 괜찮아요. 근데 조급하고 불안해요. 와 20대는 좀 더 화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에 다시 안 올 날인데 대학생활 때 뭔가 뜨거운 뭐 엄청난 로맨스가 있어야 되고 뭔가 엄청난 열정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안 일어나는 거 하고 막 왜? 다시 안 올 젊은 날인데 얘가 뭘 돌아볼 수 있을까? 아, 얘 연애할 때 아, 연애 내가 얘랑 진짜 결혼까지 생각하는데 좀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드라마가 있다던 거 아니야? 뭐 약간 뭐 얘가 외계인이든가 알고 봤더니 외계인이어서 날 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날라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아, 약간 이런. 그러니까 뭔가 얘가 정상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들이 행복한데, 아니, 살아있는 모든 날들이 다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요. 인생을 되게 소중하게 느낄 것 같죠. 예, 맞아요. 근데요, 그 인생을 소중하게 느끼느라요. 자기 자신에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전 죽어가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논리를 세우잖아요. 그럼 누구도 그에게 타인을 돌아보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가치 있는 일을 헌신하라고 얘기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가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걸 느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많이 해요. 모든 걸 느껴라. 아이스크림을 먹는 순간,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햇살을 바라보는 순간, 일하는 그 순간도 모든 걸 느껴라. 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다 느끼고 가고 싶어요. 나는 뭐 그런 영화도 있었죠. 너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뭐도 봐야 되고 남극에 가서 뭐도 봐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진짜 느낄 수 있는 걸 모두 느끼고 봐야 하는 걸 모두 보고 싶다. 여러분 인생이란 걸 전체를 소비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요 삼류 직장에서 자그마한 것들을 생산하는 사람이 훨씬 보람 있게 산 겁니다. 의미 있게 산 거예요. 가치 있게 산 거예요. 세상에 와서요 구경하다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유롭다고 얘기합니다. 꿈꾸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교묘하게 아름다운 말로 많은 합리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게 진실한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걸 해. 내가 느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타인은 고려하지 않고 세상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어제 무슨 말을 했었는지 고려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저렇게 하고 싶으니까 저렇게 하고 여러분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정직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내 멋대로는 모든 것이 합리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내 멋대로 하는데 아 난 거짓되게 하긴 싫어. 난 진짜 그래서 그런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그런 걸. 그런 나를 바꿀 수는 없나요?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원래 그래야만 하는 거였나요? 아니에요. 근데요, 현대적인 사고방식은요, 많은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고 싶은 걸 추구해라고 얘기해요. 네가 누리고 싶은 걸 누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일 열받아 하신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는 자에게 화 있을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 애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얘가 난 세상을 다 느끼고 죽고 싶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요 얘가요 평생 싸돌아다니다가 죽었어요. 그리고요 죽을 때 자랑스러워요. 나는 남미도 가봤고 난 유럽도 가봤고 난 아프리카도 가봤고 난 다 가봤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에게요 주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재능과 기회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얘는요 세상은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그림 보러 다녀요. 연주회 들으러 다니고 그리고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쉬는 게 좋습니다. 더 많이 누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미드 보고 앉아 있으면 죄악에 빠져 있는 거고 약간 뭐 머리도 안 감고 얼굴도 허옇게 떠가지고 사발면 먹으면서 막 이렇게 24회를 다 보고 앉아 있으면 아, 제가 왜 저러나 죄악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장 딱 떨어지게 차려입고 가서 예술전당 가서 그림 보면요 얘가 되게 엘레강스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둘 다 소비적인 삶이에요. 그림 보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그림은 뭔가 가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조금 더 만들어 준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지가 않고 그림 보는 그 분위기가 좋고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그 느낌이 좋고 내가 뭔가 고급스러워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라면 여러분 미드 보다가 맨 마지막에 24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래 나도 좀 CSI 요원들처럼 열정적으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내가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삶을 누리는 거고 삶은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거다라는 이상한 가치관들을 세워놓고 사실 되게 초라하고 이기적이라는 게 명확한 얘기잖아요. 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전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요. 제가 느끼고 싶은 걸 다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고 사는 게 제 인생의 모토예요. 아 얘는 이기적이고 어린아이인 욕심만은 어린아이구나라고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굉장히 많은 문장으로 표현 포장하고 문화로 치장하고 다른 것들로 내가 덮어서 마치 그게 뭐나 된 것처럼 내 자신에게 타인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걸 하고 있어요? 인생에 의미 있는 계기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분노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의미 있는 계기가 없으셨다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살다가 그런 걸 깨달은 적 있지 않아요? 아 인생은 게으름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보람을 누리는 게 맞구나 라는 보람의 날들이 없으셨어요? 느낀 적 있죠? 있지 않아요? 아 인생은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거 느낀 적 있지 않으세요? 인생은 뭔가 명성이 아니라 명예구나 많은 사람들이 날 알고 알아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날 아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는 명성이 아니라 명예구나 그런 거 느낀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명성은 있지만 명예는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다가 주변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결국 자기도 불행해지는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기보다 우리가 건강한 행복한 우리가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겠다 그런 걸 깨달은 적 있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싸운 거 볼 때? 어릴 때 그런 생각 잠깐 했을걸? 아직 안 싸우진 않으셨을 거 아니야. 내가 뭔가 퍼져서 있다가 내가 게으르게 살면 난 왜 이러고 사나? 라고 자존감만 낮아지는 걸 경험하면서 내가 일했을 때 의미 있는 걸 만들었을 때 뭔가 만족스러운 그런 걸 느끼지 않았어요? 아니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면서 네가 세상에서 내가 보낸 존재라고 얘기하신 적 혹시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일어났던 적 혹시 없으세요? 내가 내 멋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살아봤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나도 내 인생만 생각하면 살면 안 되고 누군가를 돕고 살아야 된다는 걸 배운 적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깊은 신앙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도움이건 누군가의 도움이건 내가 도움의 손길을 여기까지 왔으면 나도 나 혼자 나만 생각하면서 살 순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진리의 빛을 보이시고 사랑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뭐가 맞는지 알고 그것을 주님께서 돕는다는 걸 알았으면 내가 내 인생만 위해서 뛸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진짜 삶이라고 하는 게 누림이 아니라 보람이고 삶이라고 하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행복이고 삶이라는 게 명성이 아니라 명예라는 걸 알았으면 내가 세상을 누리고 소비자처럼 사는 건 멈추게 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가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남의 도움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인 것처럼 인생의 의미라는 건 부딪혀본 적도 없는 것처럼 그냥 나 혼자 놀고 먹는 게 제일 행복한 거라는 것만 느끼고 살아온 사람인 것처럼 오늘 투데이에서는 자주 내가 꿈꾸는 걸 이루는 거 내가 오늘 즐겁고 편안하게 누리면서 사는 거 그리고 그런 말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다 맞는 것이냐 얘기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들포도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들포도입니까? 포도원의 포도입니까? 여러분들은 들포도의 포도원의 포도예요. 여러분 21세기 한국 사회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 감히 들포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빼고라도 이전 세대의 도움으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전 세대의 헌신으로 여기 서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가 전후는 아니었잖아. 여러분 내가 예전 설교에도 얘기했었죠. 내가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반도에 태어나기로 결정이 돼 있어요. 한반도에만 태어나야 돼요. 대신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고를 수 있어요. 언제 태어날래요? 언제 태어날 거야? 박정희 전두환 때? 그때는 취업 잘 됐어요. 7% 8% 성장했으니까. 좋아요? 친구 왜 안 보여? 뭐 남산 갔나 봐. 좋아요? 그때 갈래요? 나 좀 그런데 그때 막 올림픽 한다고 막 되게 좋아하고 되게 후진국 같잖아. 막 비둘기 날리고 뭐 이런 거 좋아요? 그때로 가고 싶어요? 취업은 잘 될 거예요. 대신 작년 때 IMF가 터질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그때로 가든가. 아 이때도 좀 그래요? 그 전? 60년대? 전쟁 끝난 지 한 3년 됐어요. 괜찮아요? 아 그건 좀 그래요? 그 전? 전쟁 나기 전? 일제인데 괜찮아요? 일제인데 총독 뭐 일본 이름 신사참배 막 감옥 예수 믿고 예수의 얼굴에 침을 아니면 쏘고 막 이런 거 괜찮아요? 아 그전 대한제국 좋아요? 대한제국 여러분 왜 임진왜란 때는 대규모 밀란이 많이 있었는데 대한제국이 몰락할 때 거국적인 민족적인 봉기가 많이 없었는 줄 알아요? 3.1운동 제외하고 대한제국이요 잘 못했어요. 그때 나라가 되게 못 먹고 살았어요. 일본 메이지 유신할 때 뭐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그때 지도층들을 되게 불쌍한 시선으로 계속 처리하는데 걔들이 좀 잘했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걔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뭐 내가 지금 왕한테 존댓말 써야 돼? 어? 민주국가에서?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자신 있어요? 네가 양반이라는? 내가 장담하는데 네 90% 쌍놈이야. 에? 진짜 오리지널 양말이 몇 명 있었는데요. 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왠지 기분에는 90%가 양반이었을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죠? 왜요? 지금 여러분들 족보 얘기하면 김의 김씨고 뭐 다 김유신이고 뭐 다 그렇고 광산 김씨고 뭐 다 그러죠? 그거 다 산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팔았어요, 옛날에.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신분 세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천방지축 마골피는 어쩔 수 없이 가셨는데 나머지는 사신 거예요. 좀 이게 딴 얘기로 좀 샜고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되는 책임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그냥 제로예요. 세상을 크게 잘해준 것도 없는 거고요. 그냥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살만하게 이만큼 넘겨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 정도 생각은 원래 하고 살아야 돼요. 뭐만 됐어도 이 나라에 태어나기만 했어도 그쵸?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라고 배려받고 자랐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특별하게 안 좋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 때마다 내가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누군가를 도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이해하잖아요. 그럼 내가 성공하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과 가치 있는 삶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간접적으로만 개입하셔서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좀 더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상당 이상은요. 이 간접적인 개입 이상을 하셨어요. 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안 도우셨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들을 위로하셨어요. 여러분들 힘들 때 여러분들을 격려하셨고요. 여러분들의 바른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떤지 보이셨고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걸 깨닫게 하셨고요.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정도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그냥 결정하셔야 돼요. 난 들포도가 아니다. 나는 포도원의 포도다. 난 진리가 경작하는 포도다. 그러니까 나는 들포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경작하신 그 경작을 받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그 농부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열매, 포도송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삶을 살 거다. 왠 줄 알아요? 포도나무를 얘기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거예요. 포도나무는요, 포도송이 외에는 인정받을 게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과일나무가 그렇지만 포도나무는 특별히 포도나무에 포도열매가 없다면 이건 엉겅퀴 같은 식물이에요. 진짜 엉겅퀴가 천하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또 환경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뭐 그런 자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적적으로 오케이? 포도송이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비유하는 것은 내가 농부의 경작 속에 있을 때 진짜 내 삶의 목, 내 삶다운 삶 내 삶의 목적에 도달하는 그 삶 제대로 내가 구현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적용을 얘기하고 마무리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에게 경작받는 하나님께 경작받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경작하시도록 기회를 주는 삶을 사십시오. 포도처럼 살지 들포도처럼 살지 말고 첫 번째 뭘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 이미 했던 얘기지만 정돈해서 세 가지 문제로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않아야 돼요?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맞는가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인생의 방향과 기치를 세울 때. 현대 철학은요, 이걸 안 물어봐요. 어떻게 해요? 넌 뭘 원하니? 넌 뭘 하고 싶니? 넌 뭘 할 때 행복하니? 넌 뭐가 좋으니? 라고 물어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유예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 옛날에 그림 그렸을 때 되게 엄마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때부터 그림 그릴 때 좋더라고요. 저 미대 갈래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제가 연극반 무대에서 한 번 그때 그 떨림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저 그래서 연기하려고요. 저희 집이 가난해서 진짜 저는 완전 짜증났었어요. 저는 꼭 화장실이 두 개인 집에 살 거예요. 저는 뭔가 딱 명암 선명한 게 존재감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제 회사를 얘기했는데 남들이 모르고 이런 거 좀 열등감 느껴져요. 저는 딱 얘기하면 아 거기 이게 좋아요. 전 그렇게 할래요. 드라마를 봤는데 너희 목소리가 들려 좀 오래된 거지만 변호사 나왔는데 와 법대 가려고요. 여러분 고등학생 애들한테 물어봐요. 진짜 비전을 뭘 어떻게 정하는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왜 어떻게 정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네가 정하는 거라니까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쪼아요? 어떻게 쪼입니까? 저는 별로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저 좋아하는 거 없는데. 그럼 그런 것도 없어? 넌 너를 잘 모르는구나. 넌 주체적이지 않구나. 막 이런 식으로 애를 약간 너 B급이구나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가 빨리 뭐 하나를 정하는 거야. 빨리 뭐 하나. 그래. 해봐. 언제 기분 좋았어 내가? 언제 기분 좋았어? 오케이. 학예회 때. 뭐 했는데? 노래 불렀어. 가수.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게 정상이고,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게 정상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각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인생이라는 게 뭘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이라는 게 뭘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거기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고. 왜요? 사람은요, 그냥 나누면 성공하려고 해요. 성장하려고 하는 게 인생의 추구라는 걸 배워야 성장을 추구할 수 있어요. 인생은 누리는 게 아니라 이루는 것이다.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소비자가 되려고 해요. 나중에 그걸 후회하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루는 것이다. 그것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루는 게 훨씬 더 재밌구나. 훨씬 더 존재감을 주는구나. 훨씬 더 감동적이구나. 내가 힘들어도 이걸 해야겠다라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참여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게 경작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리가 그를 경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초라한 몇 개의 덕목들이나 성향이나 경험들을 가지고 그게 마치 내 진심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러면서 내가 나온 대답을 가지고 최종 결론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뭘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딱 나왔으면 그게요. 여러분들의 성적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원 들어가는 레벨 테스트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원하는 게 이거네. 야, 나 원하는 거 딱 봤더니 진짜 내 진심 내가 딱 들여다봤더니 난 그냥 놀고 먹고 싶어. 그냥 결국은 내 진심은 그거야. 내가 하는 판타지나 상상이나 다 상상해봤더니 내가 자꾸 로또 기웃거리고 내가 직장 짜증나고 왜 우리 엄마는 돈이 없어서 이 얘기를 조합해봤더니 난 그냥 놀고 먹는 게 원하는 거였어.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행동 지침이 아니라 레벨 테스트예요. 그렇죠? 나는 ABC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했을 때 결국은 내가 이름이 딱 누가 들어도 한 번 그거 하시냐? 내가 이게 원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레벨 테스트예요. 거기서부터 배우려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돼요. 무엇이 맞는지 물어보신.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진리의 동기부여에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있잖아요. 주일에 설교를 들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오늘 뭐 좋으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좋으셨던 분들 계실 거고 한 달에 들으면 두세 개는 건지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교회예요. 진짜 한 달에 두세 개 건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한두 개예요? 한두 개도 엄청난 거야. 한두 개도. 여러분 스텝 꼬이면 1년에 세네 개 건져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한 달에 두세 개 건져요. 내 얘기야. 여러분 자주 그 느낌을 느끼셔도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단한 거예요. 내 얘기야. 이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요, 이거 1년에 2개 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1년에 2개 건지고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왜? 이거 어쩌다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기적인 게 문제였구나, 내가. 오케이. 다음날, 내가 이기적이네, 진짜. 제가 저게 이기적이네. 그럼 상대방이 이길 때도 어떻게 대응해야 돼? 내 이기성을 어떻게 고쳐야 돼? 이걸 좀 어떻게 조정을 해봐야 될 텐데? 이런 고민들을 해요. 거기에 대한 책을 읽어요. 그래서 숙제를 풀고 다시 한번 듣고 열정을 갖고 뭐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점진적으로 나아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 달에 두세 개 걸리는데 내 얘기야. 월요일이 됐어. 어제 내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걸 좀 고쳐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에 아침에 짜증나는 문자가 딱 왔어. 젠장. 남자친구가 보낼 건 여자친구가 보낼 건 상사가 보낼 건 친구가 보낼 건 짜증나는 문제가 딱 났어. 완전 짜증나. 얘는 왜 이래. 내가 인생 좀 오늘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알고 또 건드려. 귀신같아 하여튼 이것들은. 아 짜증나. 아 못하겠다 진짜. 오늘은 딱 전체 놓고. 아 오늘 근데 이렇게 짜증난데 나 일하러 가야 돼. 더 짜증나. 어, 일 끝났어. 또 쉬어야 돼. 근데 잠깐 쉬고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또 짜증나. 그러니까는 격렬하게 놀아. 그럼 피곤해. 피곤하고 자. 다음 주에 또 일어나서 가. 화요일이야. 설교가 기억나 안 나? 안 나? 뭐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여러분 사람한테는요 들포도의 자극과 경작된 포도의 자극이 동시에 있습니다. 항상.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경작됨에 반응해요. 깊게 예민하게. 어떤 사람은요 들포도 이슈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기분이 좋은 거, 기분이 안 좋은 거, 우울한 거, 유쾌한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 거, 이걸 하고 싶은 거, 이걸 갖고 싶은 거, 이런 생각이 든 거, 저런 생각이 든 거, 그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문득 저게 갖고 싶어요. 그럼 그 생각을 계속해요. 문득 저게 가고 싶어요. 그럼 그 생각을 계속해요. 지금 당장 갈 것도 아닌데 TV에서 꽃나가 뭐 크로아티아 한번 나왔으면 계속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살 것도 아니면서 여행 상품 해보고 나 혼자 또 계산 뽑아보고 아 50만 원이 부족하고 이러고 있어. 거기 가고 싶다라는 작은 자극이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가요. 그러다 보면 갈 수 있어요. 어떤 자기 예민하게 반응하면요 그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은혜의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극에 예민하지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기분 나쁜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어디 가면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봐요. 야,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데 아, 저 개척하고 한 4년 됐습니다. 아 그래 난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마치 내가 조금만 말을 띄면 도와달라고 할 것처럼 막 내가 자기 돈 뜯어먹으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나 돈 있는데 그럼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면 뭐 하고 싶은 줄 알아요? 빨리 잘 되고 싶어요. 빨리 잘 되고 싶으면 뭐 하고 싶은 줄 알아요? 갑자기 우리 교회 안 나온 애들 명단을 찾아보고 싶어요. 아, 왜 100명이 넘었는데 왜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찾아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지 알아요? 걔네들을 신방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그럼 걔들 연락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연락하고 해서 뭐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아요? 걔 잘 지내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빨리 갔다 교회 나오라고 하고 싶어요. 안 나오면 어떤 줄 알아요? 되게 짜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목회하기 싫어져요. 내가 얘네들을 쫓아다녀야 돼?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살짝 나빠서. 근데 내가 오늘 아침부터 하고 있었던 이사야서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내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에 집중하라고 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좀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안 나서 요 시간에 그걸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요 그걸 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저는요 화요일 되면 수요일에 보통 강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라고 하나는 시편을 해요. 그럼 화요일 되면 시편이랑 창세기 강의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그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목요일이 되면 주일 설교 준비를 하거나 제가 하는 양육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금요일이 되면 주일 설교 준비하고 양육 준비. 목요일에 주일 설교를 했으면 금요일에 양육. 그걸 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토요일은 다음날 준비해요. 근데 목, 금, 토 중에 신방이 6개 정도 잡힐 때가 많아요. 그럼 난 오전 중에 그걸 해야 된단 말이야. 신방이 잡혀서 신방을 하면 그걸 그냥 가서 얘기하고 잃어버리나? 가면서 걔 생각하죠. 끝나고 걔 생각해요. 정말 무슨 얘기를 들었으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됐으면 이건 좋다 저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요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 때까지 내가 생각을 하는 스케줄이 거의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무슨 생각해요? 아침이랑 저녁에 내가 꿈꾸는 목회나 비전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 가고 있는 생각을 해야 되고 제 컴퓨터 맨 앞자리에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아, 난 하나님을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세 줄이 딱 적혀 있어요. 저는 아침에 그걸 생각하면서 일어납니다. 산상수훈이에요. 제가 아침에 컴퓨터 키면 맨 처음으로 이제 그걸 한번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문장 요즘에 고민하는 문장이 적혀져 있어요. 그걸 잠깐 읽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생각들이 나면 써놓고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걸 적용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제 아침 시간을 많이 채워요. 그 사이사이에 저희 와이프가 저를 열받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생각해야 돼요. 제가 왜 나한테 저러지?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렇게 말하지?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한이가 나한테 잘해준 게 있어. 그럼 그것도 생각해야 돼. 아, 진짜 이쁘다. 그러면요 누가 나한테 짜증나는 말을 했는데 그걸 오래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되게 짜증나는데 다시 생각하면 또 짜증나. 걔는 나한테 왜 그런데? 근데 잠깐 그러다 또 까먹어. 왜? 그걸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나를 짜증나게 했어요. 제가 왜 나를 짜증나게 하지? 난 왜 이런 거에 짜증나지? 내가 왜 이런 걸 저러지? 내가 쟤랑 관계를 끊어야 되나? 계속 만나야 되나? 언제 걔 또 만나야 돼? 젠장,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하려고 해요. 이거 극복 잘 안 됩니다. 저 그건 안 해봤어요. 이거 극복 잘 안 돼요. 그렇게 신경 쓰고 살아요, 그런 거에. 그런 거에 뭐 신경 쓰려. 내 인생 살아야지. 내가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나이는 계속 처먹고 있고 시간은 줄어들고 할 일은 많고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의 시간들이 값진데 내가 이것을 들포도처럼 쓸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뭐에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뭐에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한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나에서 함부로 한 몇 마디 말에 신경 쓸 시간 있으면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요즘에 뭘 느끼고 뭘 고민하고 뭐가 어려운지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배관의 문제예요. 배관의 문제. 1번이 잘 돼서 내가 의미 있는 것들을 깊게 느꼈어요. 그렇죠? 내가 무엇이 맞는가 무엇이 좋은가 해서 맞음을 깊게 느꼈어요. 근데 맞음을 깊게 느꼈어도 내 배관 자체가 내가 세속적인 동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녹이 쓰러져 있으면 그렇죠? 녹이 쓰러져 있으면 이렇게 나온 다음에는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물통을 그렇죠? 수조를 개조하려고 해봐야 안 돼요. 이건 잘 돼.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인데 이게 잘 되셨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요 라인만 바꾸면 돼요. 깨끗한 물이 스며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고 함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내 진심은 그것인데 내 삶이 자꾸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라인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중요한 것들에 둔하게 반응하는 습관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설교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느꼈던 한 장면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일기는 기분 나쁠 때 쓰지 마시고 깨달았을 때 쓰세요. 여자분들 깨달았을 때 일기를 쓰잖아요. 그럼 다시 그 일기를 쭉 읽으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보여요. 기분 나쁠 때 일기를 쓰잖아요. 다시 일기를 읽으면 내 인생이 한심했구나 느껴져. 왜 좋았던 일은 다 안정하고 열받았던 일만 쭉 적어있잖아.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아들, 딸들 읽어도요. 엄마는 정말 험한 세월을 뚫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럴 거 없잖아. 기분 나쁜 걸 왜 적기까지 해. 물론 적으면요 정리가 되고 풀려요. 근데 왜 보관을 하시냔 말이에요. 왜 나중에 다시 보고 다시 기분 나쁘게? 저도요 기분 나쁠 때는 쓸 때가 있어요. 쫙 써요. 왜냐하면 그게 감정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객관한다면. 저는 그 일기장에 안 씁니다. 메모장에 쓰죠. 그리고 누가 볼 수 있으니까 지우게 돼요. 그렇죠? 내가 내 핸드폰 가져갔다고 누가 딱 봤는데 네 욕이면 어떡해.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열 받았었나? 막 야이씨 막 이러면서 막 써놨어. 막.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빨리 지우지. 특별히 우리 와이프가 보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지워요. 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농담이에요. 저희 행복해요. 아시죠? 또 이렇게 농담으로 던지면 내가 완전 딴 얘기. 내가 지난주 페이스북에 우리 와이프 강아지에게 써놨는데 난 재밌자고 쓴 거였거든. 우리 와이프가 이거 안 읽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사과를 깎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과 깎아 그랬더니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눈비인데 눈비 주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되게 섭섭하다는 표현을 쳐봤더니 너도 먹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 주려고 깎는 과일 너도 먹는 신세인가? 제가 그 너도에 꽂혀서 어디가 너무 섭섭하다 그러고 내가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난 재밌어 올렸는데 사람들이 엄청 날 불쌍해하는 거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가르쳐주시고 또 막 그래서 제가 내가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저희 행복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행복해요. 근데 포인트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들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어놓고 그것들을 집중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뭐에 더 예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는지 일기장으로 비유를 했지만요. 뭐에 더 예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는지 내 생활 패턴이나 내가 삶에 반응하는 방식을 보면 그게 보일 거예요. 그걸 고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고 내가 삶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 삶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고 내가 삶을 대응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건 고작 환경밖에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요, 기준을 바꾸지 않고 대응 방식을 바꾸지 않은 사람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고작 안 되는 걸 열심히 하는 것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오늘만 다 왜 이렇게 설교하죠? 좀 따뜻한 내용이었는데 하나만 더 따뜻한 걸로 갑시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세 번째, 여러분 적용점에서 필요하신 건 뭐냐면요. 세 번째가 결과에 대해서 선명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결과에 대해서 선명한 생각. 선명한 결과에 대한 생각을 가지세요. 말씀을 믿으시죠? 말씀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 거짓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포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시체가 길거리에 던져져 썩어 흙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합리화한 사고방식이 지금 여러분들 되게 지켜주는 것 같죠? 여러분 되게 보호해주는 것 같죠? 여러분이 나쁜 짓 할 때 곧 합리화하고 하잖아.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사는 게 정당한 이유. 내가 그전에 얼마나 힘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게 정당한 이유. 여러분들 합리화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요, 어느 날 이 합리화의 껍데기가 여러분들 지켜주고 여러분들 막 사는 걸 여러분들 보호해줬던 여러분들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는 여러분들 보호해줬던 그 합리화의 껍데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합리화의 껍데기가 살아 움직였는데 이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썩어서 흙이 돼서 원래 그게 움직였는지도 모르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난 이래도 되고 난 저래도 되고 난 이래서 이렇게 하고 난 저래서 저렇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5년 10년 살아낸 이후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인생을 허비했을 때 그래서 인생을 낭비했을 때, 그래서 인간관계를 무너뜨렸을 때, 내 인생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그 결과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합리화도 여러분들 위로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삶이요?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그 스올로 들어갈 거라고 하셨어요. 그 스올로. 스올이라는 건요, 끝이 없는 깊은 커다란 구멍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옥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쓰는 지옥이라는 단어는 좀 다르기 때문에 스올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바닥이 없는 구멍이에요. 계속 떨어지는 구멍. 시커먼 구멍. 지금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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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삶 내가 누리는 것 같죠? 아니요. 나중에는 그 욕망이 널 먹을 거라는 거예요. 끝없이.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떨어지는데 바닥에 닿지도 않고. 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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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고. 했는데 이제는 재미없어요. 더 심한 걸 하고 싶어요. 더 심한 걸 하고 싶어요. 더 심한 걸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사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욕망이 나를 먹은 게 되는 거예요. 끝없는 그 터널로 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럼 마약 중독만 그럽니까? 대표적인 케이스죠? 내가 이걸 누리는 것 같죠? 이 정도까지 누릴 수 있는 내가 크게 극치에 간 것 같아서 자랑스럽죠?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욕망이 나를 먹어버리잖아요. 마약만 그래요? 아니요. 대부분 누림의 패턴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문화를 누리건 사람을 누리건 관계를 누리건 영역을 누리건 그에 빠져서 그걸 누리다 보면요 결국 그 누리는 게 날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그것보다 초라한 존재가 돼요. 그걸 휘둘리는 존재가 되고 첫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옥과 가옥을 연하여지고 옥토와 옥토를 연하여지어서 자기만 혼자 사마르남을 하고 있는 자들의 집을 무너뜨리고 그 소유를 빼앗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못 살게 하고 자기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주의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양이 자기 초장에서 뿔을 뜯어먹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의 벌어진 토지에서 먹을 것을 구할 거라고 하셨어요. 지금요 이렇게 하는 게 이 하는 결과가 어떤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추구하는 거의 결과를 선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추구하는 사람이면 일 결과는 저주죠. 그렇죠? 하지만 이 결과는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한테 억압받았던 사람, 그렇다면 왜곡받았던 사람. 그런 축제 잔치에 맨날 잡혀가서 먹을 거리게 했던 양한테는요. 이제는 잔치가 끝나고 자기가 자기 초원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다 땅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해도 터전이 없었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부자에 몰락. 그래서 이제 땅이 황토, 그냥 땅이 벌판으로 남아서 내가 열심히 하면 먹을 수 있는 세상.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 내가 들포도, 내가 옥토로 지었는데 내가 포도원으로 지었는데 들포도가 됐어? 야 들포도 됐어. 니네를 다 죽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왜 거기서 지금 들포도를 하나님께 뽑아서 죽인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너희들 울타리를 내가 제하겠다고 하셨어요. 왜? 여러분 들포도는요 여우가 와서 원래 먹습니다.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들이 어떤 태도인 거예요? 자기들은 들포도로 살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한단 말이야. 나는 욕망을 추구하고 난 편하게 살려고 하고 나는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심지어는 사고방식조차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종교라고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제어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를 제하면 여우가 와서 널 먹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우를 보내셨어요? 아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이들을 잘 가꾸려고 그렇게 잘 기회를 주셨던 거지. 그렇지 않아요? 결과를 선명하게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과 기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뭐가 맞는지 묻고 그것에 예민하고 그것에 집중하면요. 여러분한테 분명히 아름다운 포도송이 열매가 맺힐 거예요. 이게 하나의 결과로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내 욕망에 집중하고 내 누림에 집중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나만 생각하면서 놀다 쉬다 달리다 뛰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결국에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몰락하고 여러분들 쌓아놓은 게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관계는 사라지는 그런 결과 속에 쓸 거라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겪고 결국 끝까지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세요. 그 나쁜 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잡아 죽였는데 여전히 안 망하고 끝까지 산 사람들 있죠. 좋아요?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림으로 인생을 허비하다 간 사람 있어요. 좋아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끝까지 모르고 그 틀린 생각을 갖고 맞다고 고집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최악이에요. 그나마 중간에 아 이게 아니구나로 깨달으면 은혜고 그게 무너져서 내가 헛된 것을 바라보고 달렸구나 깨달으면 은혜고 아 내가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깨달아서 이제부터라도 의미 있게 생활하면 은혜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들이 막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은혜인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아 이렇게 뭐 다 죽여버린다고 해, 다 괴롭힌다고 해, 다 하나님 무섭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던 하나님께 꿈꾸는 세상을 마침내 소망을 갖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구를 혼내고 저주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폭력배 논리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이야, 내가 힘 제일 세, 니네 함부로 살아서 내가 내가 가만 놔두면 다 때려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신이 아니에요. 결론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경쟁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 지금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포도나무가요 바닥에 퍼져 있으면 편해요. 근데요 의의 막대기를 꽂고 그 막대기에 나를 묶잖아요. 그럼 포도나무는 처음에 불편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바닥에서 덩굴처럼 이렇게 살면 편하죠. 근데 의의 막대기를 꽂고 이렇게 자라야 하는 거야 하고 막대기를 내 옆에 세워주시고 거기에 나를 묶잖아요. 그럼 처음에 불편해요. 그렇죠? 왜? 내 무게가 자꾸 땅으로 쏟아지는데 난 내 힘이 없으니까 쏟아지는데 그냥 넘어지려고 하면 이게 불편해요. 하지만 내가 바르게 자라려고 하면 뭐예요? 내가 이 막대 의지에서 이 의의 의지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죠. 그렇죠? 포도나무가요 자라다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관심이 생겨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저 사람 괜찮네? 이 일도 재밌네? 이 취미도 즐겁네? 여러 가지 관심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아파요. 이것저것 신경 쓰고 살아가는데 그냥 되는 대로 신경 쓰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게 뭔지를 얘기하시면요 처음에 아파요. 내가 그거에 정말 집중돼 있으면 그게 감사해요. 하지만요 내가 정말 집중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아파요. 내가 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포도 열매를 맺어서 이 정도 누리면서 사는 건 괜찮은 것 같은 잎사귀들을 펼쳤어요. 근데요 그 잎사귀들이 내 포도 열매를 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뭐 내가 의롭게 살고 있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정도 쉬는 거, 이 정도 누리는 거, 이 정도 뭐 괜찮지 않아? 하고 내가 잎사귀를 펼쳐요. 근데 그 펼치는 게 태양을 가려서 이제 포도 열매 맺어야 되는 이 포도의 일주량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잎사귀를 잘라요. 그것도요 불편하고 섭섭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정말 이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면 고마워요. 하나님의 경작가심에 대한 그림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경작하신다. 우리는 포도나무고 하나님께서는 농부시고. 그럼 우리는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해요? 다 잘 될 거라는 말인 줄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농부시고 너희가 포도나무야라고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다 잘 될 거라는 문장인 줄 안단 말이에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이런 건 줄 알아요. 안 괜찮아요. 잘 안 될 거예요. 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땅이 엎어져서 의의 기준이 없는데 내가 상황대한 대로 여기저기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에 집중하지 않고 이 정도면 뭐라고 하면서 방만하게 사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하나님의 경작하심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의 가지치기를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심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내시고 살아가시고 살아들이십시오. 내 인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들, 내게 중요하지 않는 기준들 갖고 저 정도는 얻어야 되냐 얻지 말아야 되냐 얘기하는 것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성실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것들을 집중하고 거기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포도원에 농부 되셔서 여러분들의 포도나무, 여러분들 포도나무 대신 여러분들의 포도 열매들을 아름답게 하실 거라는 그 경작하심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건 축복,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되고 있었다면 돌이킬 수 있다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잘되고 있다면 집중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안일해졌다면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기 있다면 이제 거기에 소망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지.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난 막 세상 분위기 휩쓸려서 뭐 이런 그냥 사나? 아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나? 나는 성공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실망한 수준인가? 그럼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인데, 주님 내가 주님의 의를, 의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결단들을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사셨던 분들은 주님 내가 이제부터 뭐가 맞는지 한번 고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다 인정하는데 나는 일상생활만 가면 왜 그러죠 하셨던 분들은요, 여러분 라인을 바꾸세요. 주님 내가 은혜에 예민해지겠습니다. 세상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이 예민한 게 아니라 은혜에 예민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두렵고 흔들렸던 분들은 끝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고요, 잘된 길로 하면 됩니다. 됩니다. 이게 돼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 방향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용들을 결단하시면서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을 주님께 다 잘 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하시는 생각들을 주님께 다 잘 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서 있는 자리를 주님께 다 잘 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는 것들을 주님께 다시 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만져주셨어. 아버지, 만져주셨어. 아버지, 만져주셨어. 아버지, 만져주셨어. 아버지, 만져주셨어. 아버지, 만져주셨어. 아버지,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들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에 아버지와 깊이 닮은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생각에 저희 깊이 닮은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마음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진정으로 저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무엇이 맞는지 다시 한번 잡혀 믿고 내가 주의 말씀에 은혜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내가 끝에 대한 소망을 고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저의 한성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가 말씀하시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사오니 주가 말씀하시면 거기서 다시 한번 일하시고 말씀을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도움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방법으로 고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다투는 자들에 대해 만드는 자들을 부여하시고 오늘부터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길 바라며 일하는 주의 능력이 되어 있길 바라며 오늘부터 일하는 주의 성령이 되어 있길 바라며 아버지 저를 도우시는 자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우시는 주의 소원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다른 문제 잘 기대하며 오늘 주의 뜻을 제가 먼저 기대하며 아버지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자를 주고 가여주옵소서. 우리 생각이 좋은데 먼저 주는 저의 은혜 먼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인도와 시간 가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길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작하는 농부라는 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저희가 저의 순간적으로 드는 감정과 생각이 마치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냐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추구하는 게 맞는 것이고 무엇을 누리는 게 맞는 것인지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익혀서 그 익힘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 있는 자리마다 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을 세웠던 자들이 있다면 무엇이 맞는지 배우기 시작하게 하시고 무엇이 맞는지 알고 있으나 인생에서는 일상에서는 그것들이 잊혀져졌던 자들이 있다면 내가 은혜에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그 반응하면서 걸어가긴 하나 자주 실망하고 두려워한 자들이 있다면 끝에 하나님께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들이 기쁘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들을 실천하며 그것들을 기대하며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걸 멈추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